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좀볼 텐데요. 14장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개하다가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면모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14장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도마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제 잘 이제 이해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이야기 나올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이랬던 제자였죠.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또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다른 제자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못 박히신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14장에 와 있지만, 13장 바로 전장에서 베드로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면모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에서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죠.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네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 손하고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요. 소개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또리또리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그 잠들어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를 제자들을 대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늘 책망받는 모습,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을 소개할 때도 보면 6장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빌립 얘기를 잠깐 소개하는데, 소위 그 오병이어고 장이잖아요, 6장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다 먹이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머리를 촥 굴려서 계산기를 탁 두드려 보고는 뭐냐면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이 촥 나왔습니다.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또 빌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빌립이 이제 1장에서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그러한 빌립이죠. 그런데 이제 요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은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 저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여주신다 해도 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참, 악수하고, 포옹하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이 신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 불리는 이 존재들이 있고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라 문화권에서 섬기는 제우스다. 제우스의 어떤 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황소지요. 황소로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우스다 이렇게 해요. 아데미 여신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이제 가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개 앞에 달린 그런 이제 다산의 풍요 다산의 그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도 다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에도 이 마을 입구 같은 데다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걸 깎아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뭔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있는 인간이 신을 생각할 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정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의 형상을 하나씩 꼭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한 습성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 또는 현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그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뭐 피부로 느껴지고 이렇게 귀로 들리고 눈으로 이게 뭔가가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는 그 욕망의 발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몇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그게 확실한 것이라면,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를 그 커다란 그 바위의 틈 안에 이렇게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나가고 나서 덮었던 손을 떼면, 근데 이상하죠? 덮고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손을 떼시면, 그럼 네가 나의 얼굴은 못 봐도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아, 등은 있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등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도 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본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 850년과 대결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망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로뎀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처음에 지진과 폭풍과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구약 성경에 가장 지금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지금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의식 세계에서만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래도 물리적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어찌 됐든 조금 이렇게 본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은 구약은 모세와 대언자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딱 나누면 모세와 대언자 이렇게 가장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대언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언자가 이제 엘리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기록을 잘 살펴보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지옥을 봤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성경 기록에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이야기는 좀 빼고 요 표현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야곱이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사실은 주의 천사를 본 것인데, 근데 자기 아내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 야곱과 마노아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이 사람들 외에도 몇몇 사람의 경우가 더 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형한테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사기쳐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쨌든 된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형한테 이제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갔죠. 라반의 집,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형하고 이제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하고의 재회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야근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부인과 뭐 식솔들을 전부 이렇게 먼저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에서가 쫓아와서 그걸 치면 자기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지막 밤에 이제 그 얍복강에 이제 저쪽으로 다 식솔들은 먼저 보내고 그 밤에 이제 자기 혼자 그 뒤편에 남아서 있을 때 성경 표현해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서로 씨름하다가 이제 하는데 저 뒤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이 사람 이 남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이제 이런 이 거룩한 이름을 묻느냐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야곱이 누굴 봤다고요? 어떤 남자, 한 남자를 보았고 그 남자 형태로 남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이게 천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이 영이에요. 사실 영 자체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존재들의 부류가 몇 개가 있는데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천사는 날개가 없지요. 한 번도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대충 보고 두루뭉술하게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 스랍이나 날개가 4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 그룹과 천사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천사의 날개를 2개만 이렇게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성경에 천사라고 언급할 때는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고 젊은 남성으로 되어 있고 날개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도 지금 천사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내가 얼굴을 맞대어 내가 하나님을 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뵌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현현으로서의 이 천사를 대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Face to face.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나눴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그럼 모세는 모세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니까 모세는 정말로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냐?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거를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양떼를 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 이렇게 어느 부분에 이르렀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사실 사막 광야에서 이런 떨기나무 흔한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찰에 의해서든 번개에 의해서든 이렇게 이제 불이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도 나무니까 어느 정도 타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소멸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상징적으로 이 나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 엄청난 고난, 환난을 겪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이 모양인지를,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서 주님께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쪽 뒤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주의 천사가 얘기할 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잡한 말을 수식어를 줄이고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주의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가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거죠. 그렇죠. 자, 율법을 받는 장면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돌판에 그 글씨를 누가 새겼는지 아시나요? 예? 모세가 끌과 이렇게 잡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손톱이 좀 길어갖고 이렇게 그것도 또 단단해서 그래서 돌판을 막 이렇게 후벼 파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천지창조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누구의 작품이죠?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에 보니까 거기 이제 아담처럼 보이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 이렇게 터치할 듯 말 듯 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하나님도 손가락이 있는가? 내 강한 오른팔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뭐 하나님의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이 손가락이 없는데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다시 재해석해서 묘사하냐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을 한 것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했는데 그것이 누가 한 것과 동일한 효과냐?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효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은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이 70명이,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어떤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들이 실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 부위의 발 밑에 보니까 그 발 밑이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물리적 현상 그걸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여기는 또 봤다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졌다. 여기 스랍이 나오죠. 이건 천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왕좌라고 묘사된 어떤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보였냐면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의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그분의 어떤 영광의 어떤 광채에 이걸 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평원에서 세 사람을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떠나고 한 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주님이셨잖아요. 이것도 다 뭐냐? 주의 천사를 본 것이었어요. 기드온의 경우에도 주의 천사를 본 것이었고, 삼손의 부모의 경우에도 주의 천사를 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이게 그러면은 가능한데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모세가 됐건 엘리야가 됐건 다니엘이 됐건 기드온이 됐건 누가 됐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 번만 했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 한 번만 얘기합니다. 똑같이 또 한 번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칭송하는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네요. 일단 그렇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진술입니다. 왜 볼 수 없는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이교도들이 상상해낸 막연한 전능자, 초월자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자꾸 좀 확인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아까 6장이었죠? 1장으로 가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런가? 왜 안 보이시는가? 이게 성경이 다 설명해 줘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엮이듯이 다 이렇게 엮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때는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진리로,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당연히 자신의 신을 경배할 때 몸으로 경배합니다. 댄스를 하고 자해를 하고 뭐 이래가면서 몸으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해요. 육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한 혼적인 것으로 합니다. 뭔가 이 시각적으로 그래서 대단히 뭔가 화려하고 막 이렇게 거대하고 뭐 사람을 압도하는 신상을 세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왕당도 보면 얼마나 으스스하게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합니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마음을. 마음을 울컥하게 한다든지 두렵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심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지금 소위 경배와 찬양 형태로 그렇게 나가는 게그 유사한 거예요. 대단히 현란한 조명과 드럼과 전자 기타를 사용하는 이 고도로 세련된 음악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게 아니라 이게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대단히 그 경계가 모호하고 속기가 쉬워서 마귀가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들여서 경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진리로 영으로. In truth, in spirit.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몸, 혼, 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방해가 된다면 육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으니까 이 교회가 마귀에게 문화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가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리가 잇따라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뭐 드럼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이 베이스 기타니 뭐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냐? 혼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성경이 그냥 답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영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럼 영의 특징은 뭡니까? 살과 뼈가 없어요. 피는 언급 안 했으니까 피는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물질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을 때그 의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성을 좀 잠깐 복습해 보시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그래서 그 각각이 다 시간, 과거도 시간, 현재도 시간, 미래도 시간인데 그 하나가 없으면 셋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형태이고 공간도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듯이 물론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를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렴풋이 우리가 알수 있도록은 해놓으셨어요. 이 우주 전체 시 공간,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실 때그 특성을 이렇게 삼중복합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 몸은 외부 세계와 물질 세계와 오감을 통해서 교류합니다. 그렇죠? 눈, 코, 입, 귀, 피부, 그렇죠?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몸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몸을 통해서 또 외부 세계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혼도 물질이 아니고 영도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몸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이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대단히 신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움직이는 뭔가를, 활동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영은 각각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눈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나 감정은 색깔이나 뭐 글씨를 모양을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됐든 영적인 존재가 됐든 그 영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이 맞아야 되는데 모든 이교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도 뭘 원하는 거냐면 물질에 속해 있는 눈을 가지고 물질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류인 것이에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무엇이 감지하냐? 인간의 영이 감지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모신다고 할 때 우리의 뇌 속에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 속에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모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소 있고 지성소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거기서 인간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이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기관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설사 본다 한들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아까 모세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나님을 봤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꿈에서 봤다고 해도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 자체를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본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꿈에서 봤거나 이런 것입니다. 자, 환상이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라 불리는 이 특별한 천사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몇몇 군데에서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이 천사가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구약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 것은 눈으로 뭔가 물리적인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형태를 봤다. 그것은 100% 남자였고 그것은 주의 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현현에 동반되는 물리적 현상들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너무나 명백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커다란 태풍이 분다거나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거기 빛이 아주 엄청난 빛이 이렇게 비친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물질적인 어떤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물질적인 변화는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Express image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천사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곧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과 함께 피부를 맞대면서 같이 거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 그것은 보다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 아까 그 앞부분에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 1서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즉 그리스도인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서신, 즉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오늘 빌립이 했던 이러한 말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빌립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가능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빛이시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지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은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실 때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까? 인간은 뭔가를 보면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저처럼 이렇게 좀 뭐 별게 아닌 사람은 오래도 걸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뛰어난 존재라서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뛰어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 딱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어떤 핸드폰이다 딱 갖다 주면 다 분해해 갖고, 그렇죠? 그게 뭐 핵폭탄이 됐든 ICBM이 됐든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존재면 어떨까요, 인간이? 거기다가 천년도 살아요?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 분석해서 드디어 26억 5429억년 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딱 완벽하게 분석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 이 개놈, 지놈, 유전자 서열이 지금 염기 서열이 전체가 다 분석됐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우리 어릴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그게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은 다 분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분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인간이 그게 아무리 오래 걸렸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분석해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위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똑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내 안에서 이해가 됐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도 대단히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분자를 깨고 원자를 깨고 원자의 핵을 깨고 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깨고 그 안에서 쿼크를 깨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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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무도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석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석 반복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시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왜 그러셨습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아무 모습도 못 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이거 다 지금 인간들이 다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곤신, 물고기신이에요. 그렇죠? 교황들이 쓰는 그 어두관 모양, 그거 다곤신 모양이죠. 이집트의 뱀신 섬기고 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염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신, 달의 신, 목성, 주피터, 목성신, 뭐 전쟁의 신, 뭐 화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 셀레스티얼 바디라고 하신 그 이 천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가면은 드디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예, 여기 지금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 face to face 이 표현 아까 우리 나왔죠? 예, 야곱 얘기에서도 나왔고, 예, 모세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한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저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자체로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찔린 흔적을 가지고. 그런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조금 특별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입에서는 양날다린 검이 나오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발이 정제된 놋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시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 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남으셔야 되고 인간은 영원히 인간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 가도 그것은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족한 것은 아까 빌립이 얘기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족한 것은 하나님을 못 봤더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물리적인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십시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누리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주님, 이 땅에서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매 순간 뵙고 살지만, 또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그이 영원한 하늘 왕국에 이르렀을 때에도 참더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뵈면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또그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조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편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